그들의 열매, 그 사람들의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어떤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몸의 행실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 육체에 죽은 영을 지닌 자, 이게 누굴까요? 산 육체에 죽은 영을 지닌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네, 범법과 죄들 가운데 그 영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육체는 펄펄 살아 날뛰죠. 이렇게 산 육체에 죽은 영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정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산 영을 지녔는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 영을 죽은 육체에 지닌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가 아니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실 성령님의 그 열매를 성령님의 방식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방식으로 맺는 성령님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러한 행위들이 열매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하면서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게 지금 육신의 행위라 그랬지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성령의 열매가 뭐와 대조가 되는 거냐면 맨 앞에서 육신의 행위와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행위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의 행위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육신의 열매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와 성령님의 열매를 대조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또는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 이렇게 지금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게 영어 표현에서도 이 fruit이라는 것이 지금 성령님의 열매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 9절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단수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맺히는 그 열매들이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아홉 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열매 전체를 모두 맺을 때, 온전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모든 열매라는 것은 씨의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에 씨의 죽음이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를 거두려면 포도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포도 씨를 심어서 땅에서 땅을 뚫고 이제 나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혔을 때그 열매 안에 똑같은 씨앗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들어가서 그 씨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 사실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죽음, 자신의 육신의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육신이 죽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죽음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 내 혈기,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한 육체 안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그 뿌리와 가지가 그 흡수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구원받고 나면은 옛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 자아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데, 속사람이죠. 새 자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양분을 주느냐. 옛 자아, 옛 육신에다 자양분을 많이 주느냐. 매일 TV, 10시간씩 TV 보고, 10시간씩 게임하고, 오락하고, 10시간씩 잡지만 보고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옛 육신을 먹이는 거죠. 옛 육신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허황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먹느냐, 우리가 육신이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먹이느냐, 옛 자아를 먹이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장더 넘기셔서요.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이거 받으면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것이고 성령님을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즉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온 후에 몸의 정상적인 작동, 즉 교회, 이 몸이라는 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교회 전체, 이 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그 교회 전체 몸에,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가 한 지체죠.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침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 은사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열매도 맺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제 은사 운동 계열의 그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만 있으면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입신하고 그런 어떤 은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떤 특정한 은사,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만 구한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몸의 각 지체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눈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입신하기를 원해요. 입신이라는 말이 어쨌든 이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교회 내에서 입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지금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다른 특정한 한 은사에 대해서만 갈급해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걸 봤을 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부분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문맥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의 연약한 지체에게 더 큰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하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아, 은사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은사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여기 그 아랫부분에도 그렇죠.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지금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 뭐 눈이 되기를 원하고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아, 자기를 세우나. 잘 보세요. 자기를 세우나. 알지 못하는 언어.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에요. 자,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 방언하는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나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세워요? 자기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될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그 아래 부분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막영 안에서 막 신비 체험한다고 하는 거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채. 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찬송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너 감사한다고 네가 그렇게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그 아래 보니까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분명히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전물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중에는 방언, 그러니까 타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모여서 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현대에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두 번 나갔다가 진저리를 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갔더니 다 미친 사람들만 있더라. 예. 다 정신 나간 채 랄랄랄라 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첫 번째 그 자기가 교회를 경험한 그 경험, 첫 경험 때문에 아주 교회라면 아주 두번 다시 이야기도 꺼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의 폐해죠. 그렇죠? 은사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폐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 보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로마서 12장도 지금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는 장인데 여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쭐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우쭐하라고 은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의 폐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쭐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아니 성령님의 그 열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그냥 이렇게 맺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오히려 성령님의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령님의 침례와 또 충만과 또 은사와 열매 요 네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좀 한 번만 더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다른 때 또 이거 한번 뭐 자세히 내가 집에 가서 들여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보면은 과학책 펴놓고 있고 뭐 이게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성령님의 침례와 충만이 어떻게 달랐냐? 성령님의 침례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는 문제예요.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받는 거. 예. 그리고 성령님 안에 이렇게 잠겼으니까 우리가 물 속에 푹 잠겨 있으면은 그 물을 다 마시게 되겠죠. 똑같이 성령님을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그게 성령 침례예요. 이게 불침례하고 대조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그럼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신자의 옛 육신에 의해 억눌리지 않은 식에 기뻐하시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받으면 다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침례는 구약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약시대에 아무도, 아담도, 엘리야 대언자도, 심지어 침례자 요한도, 그렇죠? 구약시대에 있죠, 여전히. 예. 오순절 이전까지 산 사람들은 아무도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님을 마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가능했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셨던 적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침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성령 침례는 타원어, 소위 방언과 무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 침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침례는 방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침례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은 방언하냐? 아니면 바꿔 얘기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에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불호수에 잠기는 것과 대조됐다 그랬죠?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에서 깨는 것과 뭐와 또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성령에서 깨는 것. 아, 난 성령 깼어. 이거 좋은 말일까요? 네, 성령님에 관해서는 아, 난 성령님으로 취했어. 이게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예. 예, 알코올 중독은 되면 안 되지만 성령 중독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님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령 침례받고 성령님으로 봉인된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특정한 교회들, 은사운동 계열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령 침례를 구해요. 계속 성령 침례를 구한다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침례 받아라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이, 이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즉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딱 명령해서 성령 침례 받아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죠. 성령 침례는 없었던 사실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이 취소가 안 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침례 받아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을 마신 사람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때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 우리의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침례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가 달라지냐?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는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권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냐 못 사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나머지 세 가지, 즉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님의 특정한 선물, 즉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성령님의 그러면 이제 은사와 열매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선물과 열매. 성령님의 선물은 영적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 이러한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타날 때는 아, 이게 은사 얘기하는 거구나. 성령의 은사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신자의 그 영이 자신의 몸을 통해 드러내는 선한 행위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로 이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성령님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거짓 선물과 대조가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거짓 선물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짓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가 보여진다고 해서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병고침이 일어났을 때, 그게 100%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은사운동을 하는 그 교회들에 갔을 때,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거짓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선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짓 선물, 거짓 기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원활한 기능, 각자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각 지체에게 성령님께서 임의로, 성령님 마음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몫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각 지체 안에서 각 지체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이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 스스로가 맺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또 신자가 어떤 특정한 선물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특별히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 은사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지만, 그러나 누가 어떤 선물을 받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선물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분, 성령님에게 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성령님의 모든 열매, 아까 그 아홉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 있었죠. 그러나 단수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열매를 사모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도 모든 열매를 신자가 다 맺기를 원하시므로 선택권은 열매 맺는 자,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다. 성령님의 선물, 은사의 선택권은 성령님에게 있고, 성령님의 열매의 선택권은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체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될때 몸이 비정상이 돼요. 다 눈이 되고, 다 귀가 되려고 하고, 완전히 비정상이죠. 팔만 10개 달리고 다리는 없는 사람, 뭐 완전히 기형하죠. 그렇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선물을.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열매 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또 성령님의 선물은 그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주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개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때요? 전체 교회, 몸 전체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선물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이때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되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일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의 정말 좋은 열매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 사람 안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 봤더니, 그 사람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대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냐?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에서는 정반대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죠. 특정한 그런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성령님의 은사,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게 될 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님의 선물에는 그 종류들이 여기 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 행함, 영들 분별함, 타언어들 또는 그 타언어들에 대한 통역, 또 이제 사역에 해당하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뭐 여기 이제 다스리는 자가 포함되는 거고요. 교사, 여기에 이제 가르치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게 포함되겠고요. 권면하는 자, 주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그 기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선물들이 있었어요. 은사들이. 예를 들어 사도의 은사, 타언어의 은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중간에 사라지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선물은 어떤 은사들, 어떤 선물들은 표적으로,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그 표적이 뭐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은사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방언이에요. 타언어. 타언어는 고린도전 14장에 보면은 이 타언어들로 말하는 거, 방언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사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열매, 성령님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도들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그 선물,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때, 이러한 그 성령님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